오늘 21장으로 들어가십시다. 21장 1, 2,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뭐 잘 모르는 지명이 많이 나오고 행선지가 빠르게 진행을 하는데도요. 자세히 보시면 좀 재미있는 게 있긴 합니다. 베니게란 말을 요즘 말로 뭐라 그러죠? 베니게. 요즘 말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베니스는 저기 저 이탈리아고요. 베니게. 페니키아입니다. 그리고 수리아란 말 나오는데 요건 시리아고요. 그래서 왜 저 성경에 유명한 여자 중에 한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 하는 말 나오죠? 수로보니게. 요즘 말로 하면요 시리아 페니키아 그렇게 됩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이러면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계 미국인. 그러니까 미국인이죠. 수로보니게 이러면 시리아 페니키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페니키아 사람이란 뜻입니다. 수리아는 계열이고요. 그래서 이런 현재 지명들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21장 시작할 때에 출발점이 된거 하니까 에베소 가까운 밀레도라는 곳에서 출발하죠. 그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나오면 고스로 나오고 로드로 나와서 거기로 거기서 바다라로 갔다고 말합니다. 작은 지명이라서 작은 지도책이 잘 나오지도 않아요. 큰 지도책 봐야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나가다가 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났어라고 말할까요? 다른 지명은 그냥 나오다가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에게해 아세요? 에게해 어디죠? 어디에요? 이집트. 에게해하고 이집트는 건너다 보니까 맞기는 맞는데 정확치는 않은데요. 그 에게해는요 지중해의 혹처럼 붙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유컨대 동해가 있고 동해 한쪽 기퉁이에 영일 만이 있습니다. 만인데 이 만이 너무 커지면 이것도 바다가 됩니다. 영일해가 될는지 모르죠. 지중해라는 큰 바다의 한쪽 기퉁이에 차지하고 있는 작은 바다가 에게해입니다. 그럼 그 에게해가 어디냐면 그 내드린 지도에 보시면 왜 에베소에서 빙 둘러가 고린도로 갔다가 이 돌아오는 항아리 같은 부분 있죠. 거기 섬이 많이 있는 그 바다가 에게해입니다. 그 에게해에서 작은 저 항구를 따라서 쭉쭉쭉쭉 나오다가 그 에게해를 벗어나면요. 그 다음에 지중해가 되죠. 그러니까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라는 말은 뭐냐면 큰 바다로 나왔다는 뜻입니다. 베니게는 아주 먼 곳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는 작은 해안선을 따라서 작은 그 항구를 거치면서 쭉 나오다가 쉽게 말하면 에게해에 포진해 있는 작은 항구를 따라서 쭉 나오다가 드디어 바다라에서요.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 이 바다라는 이제 에게해를 빠져나온 겁니다. 거기서 배를 타면 큰 바다를 건너서 베니게로 간다. 요 행선지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그러죠. 처음 1, 2차 여행 때, 1차 여행 때 갔던 그 섬입니다. 키프로스라고 하는데요. 그 섬에 도착하지도 않고 왼편을 두고, 그러니까 구브로의 오른편으로 해서 배를 타고 바로 페니키아로 가니까 이게 아주 지중해 한가운데로 그냥 건너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갔는데 페니키아에 도착했다는 말이 없죠. 페니키아에 도착했다는 말은 없고 대신에 두로가 나오고 조금 더 뒤에 걸러가면 돌레마이크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 왜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탔다 해놓고 페니키아 얘기가 안 나오느냐 하면 이 두로가 넓게 말하면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죠. 그래서 두로나 시돈, 돌레마이 이런 지역들을 다 합쳐서 페니키아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두로에 배가 닿았다는 것은 페니키아에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아마 배를 타고 그 다음에 나오는 돌레마이까지만 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육로로 간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로에 배가 닿은 이유는 3절 끝에 보니까 배가 짐을 풀려함이라고 말하죠. 아마 여기가 제일 큰 항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짐을 내리고 하는데 아마 시간이 좀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이래를 머물더니라고 합니다. 그 전에 에베소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재촉하던 그 바울이 여기서 갑자기 일주일이나 머물렀던 것은 아마도 큰 바다를 건너서 베니게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아마 예상보다 좀 단축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여유가 좀 생긴 듯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어차피 그 배가 짐을 다 풀어야 하니까 그때 걸리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될 듯 해서 아마 이래를 머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연으로 인해서 시간이 생기면 시간만 나면 바울은 뭘 하나 보세요. 4절에는 형제들을 찾아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가지고 7절에 보면 두로에 가가지고는요. 거기에 보면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이럽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 배가 머물거나 하루나 이틀이나 여유가 생기거나 나면요. 저 앞에서 본 것처럼 부흥회도 하고 그 다음에 장로들을 불러서 권면도 하고 형제들 찾아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어떤 학생처럼 보여요? 학생이 이런 학생 같으면 참 부모 마음이 좋죠. 짬만 나면요. 틈만 나면 책 들고 앉는 아이. 다 비슷합니다. 배를 타고 항해하는 거, 저는 멀미를 잘하기 때문에 배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이런 책 잘 못 봅니다. 그냥 찬바람 쉬고 멍하게 앉아있는 게 버릇인데요. 이 배 타고 그렇게 다니다가 배만 내리면 내려가지고 또 형제를 찾아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돌아보고 이러는 것이요. 짬만 나면 책부터 가는 학생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나요. 여가만 생기면 그냥 성도들을 돌아보는 이런 사람. 목회자로서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나는 제자들마다 구원하는 게 뭡니까? 4절 뒤편에 보니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안 받고 사는 사람입니까?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얘기가 바울의 생각과 좀 다를까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꼭 기계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이게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어떻게 따를 것이냐라는 우리의 판단이나 결단이 또 필요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압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체포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다른 제자들도 바울이 체포될 것이라는 걸 압니다. 똑같은 계시를 받았음에도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바울은요 굳이 예루살렘으로 갈려 하고 왜 같은 계시를 받아도 이렇게 다르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똑같이 듣거든요. 똑같이 듣고도 행동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그 뜻에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야 할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적으로 사용하려 하시지 않는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길 것인지 이럴 때는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할 것이냐는 그 판단의 기준은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해서 답이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더라. 뒤에 가서 그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그리하죠. 그래서 배를 또 타고 좀 더 갔는데 아마 가이사랴까지는 걸어간 것 같아요. 8절 보십시다.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한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집사라는 데 여러분 글자가 다른 글자가 똑같습니까? 좀 다릅니까? 좀 작게 되어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 글자가 쭉 가다가 작은 글씨가 나오는 것은요. 그것은 원문에는 없는 건데 한글 성경에 내용상 추가시킨 거다라는 표시로 그 글자를 좀 작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집사라는 말이 그 원문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가 투표해서 7명 뽑았는데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집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그 사람들 가르쳐서 집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꾼 7명을 뽑았다고 말하고요. 영어 성경도 보면 집사란 표현이 사용 안 됩니다. 그냥 일곱 중에 한 사람인 빌립, 혹은 그냥 전도자 빌립, 그렇게만 말합니다. 그러면 그건 참고 삼아라, 알아 두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빌립에게 처녀가 넷 있었는데 전부 예언하는 자더라. 그래 놓고, 뭐 예언을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더 이상 얘기 없어요. 예언하는 딸을 네 명이나 데리고 있었으면 여러분 빌립은 뭐 했겠어요? 여러분에게 예언하는 딸이 넷이나 있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별 구미가 안 땡겨요. 이 예언에 대해서는 오해를 좀안 해야 됩니다. 뭐 장래 내년에 무슨 경기가 어떻게 풀리고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거 알아맞히는 이런 걸 예언하는 딸이 넷이나 있으면요. 떼부자 되기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빌립은 전도자였고요. 거기에서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아마 인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말하는 예언하는 딸 넷은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시집도 안간 처녀 집사가 넷이나 있더라.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예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것을 잘 가르치는 역할을 말하는 게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뭐 장례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걸 알아맞히는 사람은요. 자칫 잘못하면 신명기 18장에 따르면 그 사람들은 전부 죽을 죄인들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지만 일반적으로 장례사를 귀신처럼 알아맞힌다? 대단히 위험한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잘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빌립이 기독교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고 그 딸들이요. 그 아버지 밑에서 그런 일들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었더라.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가 머물러 있는 데에 이제, 좀더 심각해지는 거죠. 이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바울이 체포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여기 한번 나온 게 아니고 저 앞에서 어딘가 한번 나왔어요. 그 예루살렘의 흉년이 될 것을 예언을 해가지고 교회들이 헌금해서 보내고 한 사건이 한번 있었는데 이분이 여기 와서 또 바울이 체포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네요. 그랬더니 12절에 봅시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우리가 누굽니까? 그 돌아오는 길에 동행했던 누가를 포함한 그 바울의 저 동역자들입니다. 한두 번 얘기했지만 도대체 안 들으니까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이제 막판에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또 이렇게 말하고 하니까 우리들하고 그러니까 동행하던 사람들하고 또 그곳에 있던 사람들하고 온통 힘을 합쳐가지고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또한번 권했던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이렇게 권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집을 안 끊는 것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반대를 해도 나 혼자라도 죽는 한이 있어도 간다, 이런 각오인데요. 이게 보통 일 아닐 겁니다. 온 가족이 다 말리고, 온 교인들이 다 말리는데도 고집 부리는 사람.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고집불통입니다. 정말 고집불통입니다. 그럼 애들 고집 세면 어때요? 믿죠? 순득이요. 아주 순하고 말잘 듣는 사람이요. 어때요? 이쁘죠? 근데 진짜 큰일은 이 고집불통이 합니다. 여러분 유관순 이러면 어떤 여자처럼 보여요? 순덕이로 보여요. 고립불통처럼 보여요. 여자가 그 정도로 독하게 버텨가면서 만수운동을 했다? 순덕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의 말잘 듣고 착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문제에 관해서는요, 적어도 이 문제만은 죽어도 타협도 없다라는 이런 고집불통스러운 측면이 좀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이거 저놈의 고집 저거 방향만 잘 잡으면 크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온통 고집만 부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일이냐는 판단이 먼저 선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뜻을 뭐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믿고 모든 사람의 반대를 다 뿌리치고 나가는 게 쉽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바울에게는 그 힘든 일을 스스로 거기를 가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긴 말 중에 일사각오란 말 있죠. 한번 죽기로 각오하고 누구 말도 안 듣는다는 신앙이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고생도 하고 그랬었는데, 자간 대단한 고집입니다. 안 꺾으니까 어떡해요? 만약에 바울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면 바울을 말렸던 다른 제자들은요? 죄인입니까? 인간적으로 우리는 이해는 됩니다. 바울의 고집이 어떠한 고집인지 안다. 그렇지만 이게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니까 인간적으로서는요, 말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정리에 의해서 말리는 거고, 바울은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가야 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인간적으로 한두 번 말려보지만 정말 하나님 위해서 가겠다고 하는 사람 끝까지 못 말리지 않습니까? 그래가 보내면서, 저도 참 죄가 많아요. 그렇게 보낸 친구 외롭지 않게 소식도 자주 전해주고 필요한 물건도 자주자주 보내주마고 마음을 먹어놔놓고는요, 떠나고 나면 한결같이가 잘안 돼요. 그게 군에 가는 아들한테도 제가 그런 마음을 참 많이 먹었는데, 군에 있을 동안 외롭지 않게 소포도 과자부 쓰레기라도 가끔가끔은 보내줄게라고 마음을 먹고 그랬는데 기억이 잘안 됩니다. 어쨌든 바울이 로마로 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뜯어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갑니다. 가가지고요, 17절까지 또 건너갑시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바울이 또 그동안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쭉 하죠. 이미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만은, 바울은 그 보고를 할 때요, 내가 혹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식 보고는 절대로 안 합니다. 19절에요.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자,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핵심이 뭐라고 돼 있죠? 뭘 보고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한 거죠. 작은 핵심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했다고 말합니다. 아, 그럼 자기들이 한건 뭐예요? 자기들이 한 일은 뭐예요? 그냥 봉사로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 누굴 통해서요? 자기들 통해서, 자기들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낱낱이 고했다고 말합니다. 고생 얼마나 했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래 놓고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이 표현, 이거 절대 잊지 마십시다. 그를 위해서 참 몸이 부스러지도록 충성을 하고서도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쓰셨을 뿐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참 아름다운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보고를 참 잘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사람의 반응을 봐도요, 바울이 보고를 참 잘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바울이 보고를 들은 사람의 반응. 우리 뭐 선교사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야, 그 선교사 대단하더라. 뭐, 이런 말 나오기 쉽지 않습니까? 여기 반응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요게 다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증을 했다고 쳐도요, 간증을 쭉 다 했습니다. 그걸 들은 사람이 그걸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간증이 제대로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간증하는 그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말이 나온다면 그 간증이 좀 잘못된 겁니다. 간증이나 찬양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걸 잊지 말아야 하죠. 참 쉽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이나 찬양하는 사람이나 간증하는 사람이나 이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도록 최선을 다한다. 쉽지 않은 노력이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끝나야 되는데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보기에 이제 걱정스러운 게 또 하나 있는 겁니다. 20절 중간에 보면요.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이 수만 명 하면 엄청난 겁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믿는 자가 수만 명이다 그럴 때는 대단한 감동인데 문제는 그 다음이요. 이들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란 말이 또 사람을 마음 흔들어 버리는 말이 되네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율법은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율법을 초월하고 능가하는 어떤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에 그렇게 열심히 있다란 이 표현은 참 주의해야 합니다. 이걸 만약에 이제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요. 예수는 믿는데 뭐 유교적 사고방식에 투철한 사람들. 그럼 여러분 눈에 지키는 사람이 있죠. 예수는 믿는데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샤머니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아니, 샤머니즘적인 습관을 아주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교회는 다니면서 제사를 지내고, 뭐 제사 지내는 거는 또 자기 마음대로 잘 할 수 없었어. 그런 측면이 좀 있다 치더라도요. 예수는 믿으면서, 아, 미역국 절대 못 먹죠.
기도하고 예언하는 분이 계시다고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해서 이름을 바꾸고
네.
이름을 바꾸고 그게 자신도 이름 바꾸고 아들 이름 바꾸고 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별로 성경적인 것 같지가 않네요.
그 예언이라는 게
네.
그냥 말 그대로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보다 영이 더 앞선 사람이야 하는가 기도 중에 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이 들어있는데, 제가 별로 좋아 안 할 분들은 전 그렇게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제 주변에 기도하는 분한테 가서 기도받고, 기도만 받은 게 아니고 코치까지 받아가지고요, 네, 사업을 했다가 네. 다 들어 먹었거든요. 그럼 누가 책임져요?
그럼 아들 이름, 손자 이름까지 다 받았다 해서 좀 놀랬거든요.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어떻게 본다면, 예수는 믿으면서 성경에 충실한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옛날에 그 습성에 약간이 충실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거 기도해서, 뭐, 다 기도해서 사람을 예언을 해준다는 그분은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받지 않으시고.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인지 귀신이 장난치는 건지는 장담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우리 사람 때문에 얘기하자 합니다. 우리 사람 꿈을 꿨고요. 근데, 꿈을 꿔가지고, 아,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 절대 그러지 말란 얘기죠. 정 그만 하고 싶거든. 그거하고 성경 말씀하고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아, 성경 말씀과 일치하면 확인이 썩거든? 그 다음 계시로 여기고. 그 꿈에 누가 나타나서 누가 무슨 작용을 할지 그건 장담 못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자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계시를 주어도 그 계시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지금도 와가지고, 뭐, 계시에 어쩌고, 그 다음에 누가 어떻게 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란, 위험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신한 기도를 하시라니 눈이 크고 머리가 길다 키도 크다 그렇게 맞아요? 말씀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저희 신랑 보고 요구가 그 네가 만난 여자가 만나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제가 두 달 있다 머리를 잘랐거든요. 머리를 이렇게 탁 이제 단발머리로 잘랐는데 누나가 그랬대요. 아닌가 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헤어지자 그랬었거든요. 저희 신랑한테 저는 제가 그 이제 졸업을 막 할 무렵인데 자꾸 결혼 얘기를 하니까 제가 부담돼서 헤어지자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신랑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그랬니 그게 아닌가 보다 그때 권사님이 머리 길다 그랬는데 머리 잘랐으니까 아니다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정도는 그래도 양반이지만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좀 간 게 그 예수를 믿어도 그 남자 여자 이 사고방식에 있어서 유교적인 습성은 항상 그대로 있는 집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남자가 여자가 이렇고 가면 그래 가야 되지 뭐 남자가 갈때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저 옛날 우리 저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유교적 습성 그대로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예수 믿어 면서 율법에 충실한 자 하는 거는 그렇게 의미하시자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만 나오면 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뒤집어졌습니다. 부모, 처, 자식 누굴 제일 먼저 구해야 되죠? 우리나라 남자들은 주로 부모고요. 그 다음에는요. 만약에 부모님이 그냥 물에 빠져 죽는데 놔두고 마누라만 끈져내 나오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죽일놈이라 그러겠죠. 그게 우리나라 저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부모 저게 저 철을 먼저 끈져내면 제일 나란칠까요? 사고방식 이래요. 예. 부인은 다시 얻으면 되잖아. 그 생각이 바닥에 깔려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그걸 부정하거든요. 제일 소중한 사람은 처. 왜?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미 부모는요. 내가 시집가고 장가감으로서 떠난 사람이거든요. 한 달에 걷는 사람입니다. 그게 효를 거부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만은 그만큼 가정이라는 것이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설명하는 말인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부모가 우선이고요. 근데 또 머리 아픈 부모는 떼고 남편하고 자식하고 남편하고 아들하고 누가 소중하냐고 물어보세요. 한국 사람들한테. 전부 자식이잖아요. 그거 잘못했다니까요. 그건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언제 남편보다 아들을 더 소중하게 얘기라고 했는데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 다 그래요. 그게 예수를 믿으면서 사고방식은 여전히 물려받은 사고방식 그대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괜찮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사고를 생각 반드시 고쳐야 될 사고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저건 그 바울이 들어왔을 때에 보고를 했을 때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문제는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에 아주 열심인 자들이 저렇게 많아서 이 문제를 해결을 좀 해야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듣기에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 유언비어에 가까운 이야기를 이미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를 배반한대요. 모세를 배반한다는 것은 율법을 무시한다는 뜻이죠.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형식적인 율법 준수가 아닌 진정한 의미를 지켜나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거죠. 할례를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바울의 이야기는 할례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에게 있어서 할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정 할례를 받으려면요, 껍데기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실제로는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거든요. 할례를 행하는 것이 유익하다 싶으면 하면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바울은 갖고 있었지만은 들리는 소문은 바울은 할례를 부정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규모를 지키지 말라고 한다. 이 규모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 그런 악소문이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야고보 사도가 그 해결하는 방책을 위해서 바울이 율법을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한 가지 일을 하자. 그래서 그 제안을 한 게 23절부터입니다.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래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규정 중에서 이 결례 규정을 네가 그대로 준수하는 게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 24절에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이발비를 대라는 얘기입니다. 24절을 잘 보세요.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니까 이발비를 대라는 말로 이게 들리기 쉽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발비가 아니고요. 그 앞에 결례를 행하고 하는데 결례를 행하는 비용입니다. 우선 여기에 설명이 조금 필요하겠네요. 요 머리를 깎게 하고 갈 때 요 머리 깎는 얘기가 여기 말고 저 앞에 있었는데 기억나셔요? 혹시 한 두어 장 앞에 있었습니다. 그와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나중에 구체적인 거는 민수기 6장을 참고하셔요. 서원을 하는 사람이 기간을 정해두면 그 기간 동안에 머리를 안 깎거든요. 머리를 깎지 않고 나시린처럼 지내다가 기한이 다 차면 그제서야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이제는 나실린으로서가 아니고 일반인으로 돌아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럴 때 머리만 깎는 게 아니고 그 희생제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린 때에 여기에 짐승을 잡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뒤에 보면 요 결례 기간이 일주일이 되어 있어요. 일주일 동안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머리를 깎고 그렇게 해서 서원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이 기간 요거 있는데 네 사람이 그걸 해야 되는데 바울이 그 비용을 대라는 겁니다. 사실은 다른 비용 대주는 것보다 이런 비용을 대는 것은요, 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 이것도 대단한 일이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는 사람에게 그 재물의 값을 대신 대줬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경건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비용을 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바울이 율법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아주 존중하고 있다는 표를 내라는 거죠. 바울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야고보의 이 요청을 수락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이거 일종의 타협 아니에요? 바울이 목숨이 위태롭다고 해서 안 될 짓을 타협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이거 바울의 입장에서는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렇게 행한다고 해서 행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유대인들에게 혹은 다른 믿는 성도들에게 접근하기에 유익하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이 이 일을 그대로 시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시행하기 전에 25절을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전에 그 이방인들에게 전부 연락해서 가르쳐 줬던 이야기를 반복하거든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내용이죠. 예수를 믿지만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런 결례 절차를 좀 밟아달라 그렇게 요청하면서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이나 목매어 죽인 거나 음행만 피하면 된다고 우리가 전에 말을 했다라는 얘기를 왜 할까요? 이건 야고보가 바울의 그 양보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전에 이 문제를 들고 나선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마구길 때에 할 필요가 없다고 그것을 문제 삼아서 들고 나온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 바울의 요청을 받아서 예루살렘 총회가 그 문제를 이렇게 수용을 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렇게 해도 좋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바울의 요청을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교회의 요청을 바울이 이렇게 받아달라 그런 의미로 하는 얘기인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동의하고 이 네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서 함께 결례를 행하고 26절 끝에 보면요.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말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소원의 기간이 끝났고 그다음에 결례의 절차를 다 밟을 것을 신고했다 그런 뜻으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예물을 드리고 이 절차를 다 밟겠다라고 신고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야고보의 그런 요청을 바울도 선선히 복음을 위해서 이 정도 양보를 못하겠느냐 그런 식으로 선선히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덕이 되느냐를 따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제일 질 나쁜 사람이요, 법에만 걸리지 않는다는 사람. 법이라는 것이 참 좋은 일인 것 같지만 법에만 안 걸리면 된다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입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부부 사이에 법 문제 들고 나와보세요. 거의 끝장난 상태입니다. 부부 사이에 법대로 하자 이래 보세요. 거의 끝장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너무 따지는 것은 그 법대로 하자라는 개념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옳고 그런 건 당신이 틀리긴 틀렸지만 그래도 이래 하는 것이 막 당신을 위해서 좋겠다. 그래서 물러설 줄 아는 것. 이게 덕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옳고 그런 거야 따지면 내가 옳지만 막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면 내가 물러나는 게 좋겠다. 이건 남을 생각할 줄 아는 거죠. 그렇게 가는 최고봉은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난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수준이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다면 못할 거 없지. 그래서 이 결례를 야고보의 요청대로 다 행하였다는 뜻입니다. 넘어가기 전에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믿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행하는 취해야 할 행동하고 믿는 이방인을 위해서 취하는 행동이 조금 다르다는 뜻이 되죠. 교회의 법이라는 것이 너무 획일적이 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전도했는데 아이고 나는 술 끊을 수 없고 담배 끊을 수 없어서 교회 못 나갑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그냥요? 아, 다니면서? 다니면서 끊으라 이래요? 안 나오려는 사람한테 다니면서 끊으라고요? 아,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 좀 약해요. 아, 좀 한 발 더 나가도 됩니다. 술 끊고 담배 끊는 걸 못해서 난 교회 못 나가겠다는 사람에게는요, 화끈하게 해버려야 됩니다. 다니면서 그냥 잡수세요. 끊지 말고, 그냥 술 먹고 담배 피면서 그냥 교회 나오세요. 이래도 괜찮습니다. 아, 그러면 안 됩니까? 그렇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다닌다 보면 저절로 끊어지고, 그건 끊어질 거니까, 그거는 내가 속으로 넣어놓고, 본인은요? 그 사람 술하고 담배 아까워서 못 나오려는 사람이야? 아, 다니면서 마셔도 된다고? 아니, 하라고 그래 뿌리는 거죠, 뭐. 중요한 거는,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니면서 차차 끊으세요. 이것도요. 아, 내가 나가게 되면 언젠가는 끊어야 되는구나. 이러니까 나오기가 쭉대끓여진다니까요. 아예 화끈하게 막, 그거 술, 담배 마음대로 하면서 나오세요. 괜찮습니다.
목사님. 네. 지금 우리 시택자들 교육 중에. 네. 우리 교부에 지금 남자분 한 분이 안수집사가 시택을 받았는데, 내년에 임직하기 전까지 전도를 5명을 의무적으로 하라. 막 이래갖고, 주일마다 교육을 시키는데, 목사님께서. 그 시간 정해놓고, 담임 목사님이 하셨는데. 이분이 성경이 많이 곱고, 이게 안전하신 분이라서, 어떤 강압적인 그런, 5명 꼭 해야지, 아니면 시택 구워서, 이게, 시택 받았다고 무조건 다 임직 안 시켜준다고 막 이렇게 막 큰소리를 하셨던가 봐요. 그게 못 나가겠대요. 그럼 자기는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대요. 그러면은, 그런 분한테는, 에이, 목사님 말만 그렇지, 그래 안 해도 괜찮다, 이래도 되는데, 그럴까요? 예. 말만 그렇지, 안 해도 되는데.
일활동으로 좀 어렵습니다. 막,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어제 저녁에 그 부인이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교회 다른 데로 옮긴다고. 그래갖고, 자기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보라 그랬는데.
그걸 목사님한테 가면 목사님이 그래 이야기 해놔놓고 또 이래 말 바꾸기는 어려우니까 목사님은 그래 이야기하고 그런 의미만 새겨 들어가고 이제 밑에서는 또 이래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제가 들고 싶은 얘기는 그런 사람에게는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서 그냥 계속 다녀야 됩니다. 이래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옆에 있다가 옛날에 어릴 때 이렇게 술, 담배 끊는 집사 가만히 보니까, 그래, 괜찮다고. 그래, 그거 다시 입대면요. 그거는 그냥 혼을 내야 되죠. 그래서, 어떤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 법이나 이런 것이 좀 적용이 좀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믿는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본다면,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고요. 야고보가 믿는 이방인에게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본다면 아주 초신자들에게라는 말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법이라는 것이 모두가 똑같게 적용시켜 가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자 한 5년 넘어 됐나요? 한 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성경 공부 시작을 했는데 세례를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까? 주는 사람이 답답해서 준 겁니까? 그러니까 주는 분이 답답해서 준 거죠. 그러면 북부에 저기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뻔한 거 아닙니까? 저 교육 오락하는데 안 가지요. 뭐 성경 몇 번 읽어야 세례 준다 하는데 읽지도 안 하지요. 가지도 안 하지요. 교육도 안 나타나지요. 나이는 방금 먹었죠. 교회가 어쩝니까? 말도 안 듣고 가만히 있을 결국은요. 주는 사람이 답답해서 세례를 주는 거죠. 뭐. 교회법이라는 게 좀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악용하는 게 아니고 그런 능력이 안 되고 힘이 안 되는데도 무조건 하고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전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요. 다 그럴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또 한쪽에서 또 다른 방면으로 위로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웃에 사는 거사님 그렇게 죽이지 만든다고 믿고기도 하면은 5명이 아니라고 10명이 더 쓴다 할 때 이런 말은 해야지 가지 말라니까 더 자빠진 거예요. 정말로 다른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 힘든 게 소위 말하면 기질 차인데 기질 차인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기질 차이를 자꾸 좀 무시를 합니다. 무시를 하는데 근데 그 기질 가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확 바뀌면 몰라도 잘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려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끔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능력이 있으면 성도들이 좀 피곤해요. 목사님이 능력이 조금 떨어져야 좀 덜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우스갯소리로 넘어가고요. 다만 옆에서 그렇게 위로를 좀 해줘야 할 필요가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그랬거나 말거나 이 뒤에 또 바울이 곤욕을 치르거든요. 이제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이런 물어봅시다. 이렇게 속 시끄러운 예루살렘에 바울은 왜 그렇게 갈라고 그럴까요? 이거 뻔히 알고 왔거든요.
우리가 문화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거기 이제 적진이 깊숙이 들어가서 네. 바로 이제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물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제가 이 질문을 했더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아마 낚시를 좋아하나 봐요. 고기가 뛰는 물을 보면요, 낚시꾼은 가슴이 뛴대요. 물만 봐도요, 가슴이 뛴답니다. 아마 바울은, 저 예루살렘에 가서, 진짜 본거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뜨거운 가슴이 뛰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권사님 말마따나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정일 수가 있죠. 저는 이거 잘 아는데요. 전직 선생님은요, 아이를 가방 메는 것만 보고, 가방 메는 거 가는 거 이렇게 지켜보면 눈물이 나요. 제가 아들 가방 메고 가는 거 보고 울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군에 가 있을 때. 군에 가서 하루는 총 메고 훈련 간다고 열심히 가는데요. 반대쪽에 아이들 가방 메고 가잖아요. 아, 딱 눈물이 어찌나 나든지요.
얼른 그 떡을 보라고 싶었어요.
아이고, 나 어쩔 수 없는 선생이구나, 이랬죠. 선생님 눈에는요, 뭐, 잘난 처자나, 이거 다 눈에 안 뜨여요. 그냥 교복 입고 가방 메고 가는 아들만 자꾸 눈에 땡기고, 아, 이게 선생이구나, 이랬는데. 바울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가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 가면, 거기 가서 자기가 무슨 고생을 할지 뻔연히 알면서도, 가슴이 뛰어서 못 견딘다. 그 얘기를 어느 분이, 빗대산 얘기가, 낚시꾼은요, 고기가 뛰는 물만 봐도 가슴이 뛴대요. 네? 아니, 그, 어느 낚시꾼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겠다 싶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그 헌금 문제가 있죠. 예. 그 헌금을 다른 사람 통해서 보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대표들을 다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꼭 들어와야 할 이유는 사실은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이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아주 강한 그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요, 이방인하고 하나 되는 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 쳐다보면서 옛날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일은 누군가 이루어도 꼭 이루어야 한다. 그런 어떤 사명감 때문에 이 속 시끄러운 예루살렘에 기어코라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자, 또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27절부터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울이 야고보의 그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아내도 될 결례의 과정을 다 거쳤는데 그게 효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렇게 물으면 답변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효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유대인들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뒀거든요. 근데 이 뒤에 나오는 소요 사태는 보면 그 유대인들이 아니고, 27절에 보면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또 다른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와서 그냥 바울에게 반감을 표시하면서 소요 사태를 일으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른 성격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저기 바울을 죽이자 하고 선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 오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지네요. 27절부터 29절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드로비모라는 바울이 데리고 다니던 이 드로비모라는 사람, 에베소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문제가 조금 됐는데 바울이 드로비모를 늘 데리고 다녔거든요. 다녔는데 이 유대인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무슨 착각을 했는 거니까 바울이 저 이방인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온 걸로 착각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상해서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고 저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인들 데리고 저러고 있구나 했는데 성전 안에서 바울을 발견했거든요. 본 거는 바울뿐인데 그 사람들 눈에는요. 드로비모까지 같이 보여버린 거예요. 이게 착각인데 뭐 설마 그런 착각이 있을 수 있나 하는데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엄마 말 하는 대로 듣는 게 아니고 저거 듣고 싶은 대로 들어버리고요. 보고 싶은 대로 봐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은 아마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동은 이제 착각이 돼가지고 바울을 죽이자. 그리고 바울을 잡아내었습니다. 30절 한번 보십시다. 원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문들이 곧 닫히더라. 무슨 문이죠? 여기 성전문입니다. 성전문. 한국 사람들 옛날에 왜 그 누가 재수 없는 사람 집에 들어오면요. 막 쫓아내죠. 쫓아내고 그 다음 뭐예요? 소금 뿌리고 몽쾅하죠. 여기 문들이 닫히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아이 저 재수 없는 놈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돌지 마라. 그래가지고 문을 다 닫더라.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 닫는 의미가 아마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룩한 성전 안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군중들이 성전 안에서 그냥 바울을 죽여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바울이 여기서 죽임을 당하는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못 들어오게 문을 막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죽을 사람이 안 죽겠다고 성전 안으로 뛰어들면요. 그것도 골머리 아파지거든요. 뭐 구약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전 것들에 그 재단에 뿔을 잡고 늘어지면요. 그 못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문을 딱 잠그고 난 다음에 바깥에서 그 일을 벌이도 그리한 모양이죠. 아마 이 군중들의 난동에 의해서 바울이 죽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 비이성적입니다. 이거는요. 비이성적인 사람들이 모여들면 법이 되는지 뭐가 되는지 모르고 여차하면 죽을 가능성도 많죠. 바울이 어떻게 해서 안 죽고 살아납니까? 이 군인들이 아주 신속하게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군인들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이 되고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거든요.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혹시 이 통에 무슨 시위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쫙 살피고 있는데 백성들이 와 몰려가지고 죽이라 하고 떠드니까 군인들이 즉시 뛰어온 겁니다. 덕분에 바울이 그 위험에서 사실은 벗어나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로마의 덕을 많이 봅니다. 일단 그 넓은 세계가 전부 하나의 세계로 통일이 돼가지고 치안이 확보돼 있었거든요. 치안이 확보돼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히는 일은 있지만 그 감옥에 갇힌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그 결정적으로 사역을 못하게 막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법이 살아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치안이 제대로 안 살아있고 법이 안 살아있다 그러면 뭐 그 먼 곳을 다니다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위협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로마라는 나라가 체제가 잘 잡혀 있었기 때문이고 여기서도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고인들에 의해서 무사하게 구출이 되는 것도 그 바울이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나라 체제가 튼튼하게 세워져 있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천부장이 와서 잡아가지고 33절에 보니까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이건 참 재밌습니다. 왜 두 쇠사슬일까? 쇠사슬 하나 갖고는 안 돼가지고 그래 두 개입니까? 아마도 그 몸통을 하나 같으면요. 몸통을 그냥 두룩 감아 묶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두 쇠사슬이라는 것은 양쪽으로 묶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팔을 양쪽으로 옛날 그 로마 군인들이 체포하는 광경 같은 줄을 이렇게 한쪽 팔에 다른 사람하고 묶어버리고 또 한쪽 팔에 이 사람하고 묶어버리고 그런 형태거나 그렇지 않으면 팔을 묶고 다리를 따로 묶고 약간 양쪽으로 그렇게 묶었던 상태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참 섭섭하다, 그죠? 전도 여행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다녀왔으면 무슨 대대적인 환영 행사라도 있어야 될 텐데, 환영은 고사하고, 이게 뭡니까, 이거? 상, 네. 동행할 때 같이 들어온 사람이죠. 헌금 전달 때문에. 헌금을 전하기 위해서 동행해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진짜 고생고생하고 돌아왔는데 무슨 상을 주든지 아니면 뭐 어디 호텔에 가서 좀 푹 좀 쉬라 이래 해줘야 될 텐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요. 이렇게 해서 체포해가지고 들어가가 한 5년 정도를 물론 뭐 예루살렘에서만 2년을 갇혀 있습니다만은 갇혀 있게 되는데 제가 그 뒷부분에 가서 그런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호텔에 가서 쉬라 했어도 이거 쉴 사람이 아니라 집에 가서 쉬라 한다고 집에 가서 쉴 사람도 아니에요. 쉬게 하는 방법은요. 감옥에 가둬버려야 돼요. 단 그 감옥이 우리처럼 옥에 가둬놓고 묶어놓는 게 아니고요. 부대 안에서는 자유롭게 여기 말하면 그 부대 안에서는 자유롭게 운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그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밖에 내놔놓으면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냥 달려들기 때문에 쉬지도 사실은 못하는 건데 형식상으로는 이렇게 체포대가 갇혀 들어가는데 내용상으로는 보면 그 안에서 한 몇 년을 좀 쉬게 됩니다. 그게 아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방법인 것 아닌가 싶고요. 바울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오히려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버립니다. 그게 갇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 그 고위층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위 사람들을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면 참 고생하고 돌아온 바울에게 이게 뭐냐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그런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바울은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서 선하게 이용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잡혀 들어가면서 그 바울이 37절에요. 천부장에게 이제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천부장이 깜짝 놀란 게 이 뭐 죄수인가 여겼더만은 헬라말을 안단 말이에요. 천부장이 생각할 때 이 헬라말을 안다는 것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언어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로마인 줄 알았는데 영어를 한마디 쓱 잘하더라 이러면요. 영어 할 줄 아냐? 이런 느낌입니다. 네가 헬라어를 할 줄 알아?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이 보통 사람 아니구나. 그리고 무식하거나 고약한 놈이 아니라 아주 유식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천부장이 금방 알아챈 거죠.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또 바울이 하나 자랑하는 거는 유대인이지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입니다. 이 말을 해요. 이 길리기아 다소성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성입니다. 어디 사람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던 때입니다. 나중에 뒷장에 가서 이제 그렇게 싸운 논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울은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그럴 때요, 천부장이 한수 기가 죽었습니다. 자기도 시민권자이긴 한데 나이돈 많이 주고 샀다. 너는 웬 거냐? 이랬더니 나는 날 때부터다. 그날 때부터다 가는 게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태어나서 나면서 얻은 거다. 이거는 굉장히 위력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 자기가 시민권자라는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왜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죠? 단순한 자랑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들에게 한마디 변명을 하는데 유용하다면 뭐든지 다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시민권을 자랑스럽게 여겼거나 활용했거나 이런 게 아니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사용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위급한 순간에 내가 길리기아 다소성 사람이고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밝힘으로 해서 바로 그 순간에 또 돌아서서 자기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까 우리가 바울 때에 그냥 큰맘 먹는 책 들고 앉는 그 학생처럼요, 기회만 된다면 무엇을 이용해서라도 복음을 전가하려 하는 그런 열심 있는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위대한 전도자이면서 동시에 교회를 크게 소중하게 돌아보는 목회자이었더라.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